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과 서방주의 6개국 사이 핵협상이 다음 주 재개됩니다. 유럽연합은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이란 핵협상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유엔 5개 상임이사국 그리고 독일은 이달 초 합의한 잠정 합의를 토대로 오는 6월 말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하게 됩니다. 한편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란과 한 차례 건설적인 회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이란의 핵활동을 감시하는 노력은 계속됩니다. IAEA는 조만간 이란과 몇 차례 회담을 더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는 16일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인도군은 이날 동부 오디샤주 휠러섬에서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아그니-3 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아그니-3 미사일은 사거리 3,000km로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를 모두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1.5톤 무게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길이 16m, 무게는 48톤에 달합니다. 또 이 미사일은 2단 고체 로켓으로 구성돼 있고 철로를 이용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앞서 파키스탄은 사거리 1,300km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가오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 출범 준비 일정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중국관영 인민일보는 AIIB가 오는 6월 말까지 운영 일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4, 5월 중에 운영 규정 초안을 마련해 6월 중에 확정하고 올 연말 이전에 정식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아시아 지역 37개국을 포함해 57개 창립 회원국의 지분 협상도 진행됩니다. 앞서 중국 재정부는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57개국이 AIIB 창립 회원국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AIIB는 아시아 지역의 사회 기반 시설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 금융 기구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이 국제관계를 지배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6일 텔레비전으로 생방송된 연례 국민과의 대화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과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러시아 정부가 많은 동유럽 국가들에 강제적으로 자신의 개발 모델을 따르도록 강제했었다며 이는 좋은 방법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물며 이제는 미국이 전 세계 자기 모델을 강요하려는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오는 5월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2차 대전 종전 70주년 기념 행사에 일부 유럽 정상들을 참석하지 못하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란에 대한 S-300 지대공 미사일 판매 재개 결정을 옹호하며 이는 이란이 서방과 핵합의를 이루려는 의지의 결과였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07년 이란에 S-300 미사일 5기를 8억 달러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유엔 안보리가 이란에 제재를 가하자 계약 이행을 동결했었습니다. 한국에서 16일 학생 등 3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여객선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아 전국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수학여행에 나섰던 학생들을 한꺼번에 잃은 단원 고등학교가 있는 경기도 안산에서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또 사고 현장에서 가까운 전라남도 진도 팽목항에는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팽목항을 방문해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선체를 인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16일 수천 명의 군중들이 모여 최근 반이민 폭력 사태로 5명이 숨지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데 대한 항의 집회를 가졌습니다. 약 4천여 명의 시위대는 이날 더반 시내를 행진하며 외국인 혐오주의는 철폐해야 하며 아프리카가 단결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세계 뉴스 이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4월 17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유럽연합이 미국의 거대 기업 구글을 제소한 소식 들으셨죠? 반독점법을 어겼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장사를 하는 기업이나 상점들 간에 지켜야 할 도리, 상거래 질서를 지키고 또 한 기업이 불공정하게 혼자 이득을 챙기지 못하게 하는 법이 반독점법인데요. 그런데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처음 제소한 게 유럽연합이 아닌 한 영국인 부부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입니다. 구글과는 비교할 수가 없겠지만요. 영국인 부부도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구글 사이트에 자사 이름이 검색이 되질 않자 구글에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었고요.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 제소를 한 것인데요. 이후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작은 회사가 공룡 기업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유럽연합이 판단한 것 같은데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일단 거대 기업의 그늘에 가려서 성장 장애를 겪고 있는 소규모 기업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사례가 아닌가 하고요. 또 영국인 부부의 수년간의 외침이 이제서야 세상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주간 기획물로 미국 50개 주를 가다 박영석 기자와 떠나보도록 하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오늘 하루 종일 구름이 조금 끼었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인데요. 현재 기온 21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오늘 날씨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죠. 북한 오늘은 대체로 맑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영하 6도에서 영상 9도로 어제보다 낮겠고 낮 최고 기온 6도에서 21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평양 구름 조금 끼겠고 기온 4도에서 19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의주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기온 5도에서 17도 분포 되겠습니다. 개성 맑습니다. 기온 4도에서 1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박영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운영하고 있는 클린턴 재단이 최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외국 정부의 기부금을 6개국으로 제한키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로 올리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문기자가 미국에서 최악의 직업으로 꼽혔다는 소식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정가에서는요, 그동안 클린턴 재단이 외국 정부로부터 받고 있는 기부금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요. 클린턴 재단이 기부금을 받을 나라를 제한하기로 했군요.
예, 클린턴 재단이 외국 정부 기부금을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외국 정부의 기부금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예, 단 기부금을 받는 대상국을 6개 나라로 제한했는데요. 클린턴 재단이 기부금을 받기로 결정한 나라는 호주, 캐나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그리고 영국입니다.
네, 자 잠깐 이 클린턴 재단이 어떤 단체인지 좀 설명을 듣고 넘어가죠.
예, 그러니까 미국의 제42대 대통령인 빌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서 세운 자선단체입니다.
네.
예, 이 단체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는 전 세계 보건복지, 교육, 기후변화, 경제 발전, 여성 문제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혼자 만든 게 아니고요.
네.
예, 부인 힐러리와 딸 첼시까지 모두 함께 나서고 있는 일종의 가족 자선 단체입니다. 지난 2001년에 설립된 이래 무려 20억 달러가 넘는 후원금을 받았고요. 지금도 국내외에서 수백만 달러씩 기부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가장 후원금을 잘 모으는 자선 단체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이 외국 정부나 기업들, 외국인들로부터 받는 기부금이죠?
예, 맞습니다. 클린턴 재단이 16개 나라 정부와 단체들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AP통신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2001년 5,500만 달러에서 2015년에는 1억 3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예, 이들 16개의 나라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6개 나라는 앞으로도 계속 기부금을 낼 수 있고요. 나머지 나라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아랍에미리트, 호주, 그리고 키스톤 송유관 문제가 얽혀있는 캐나다 등은 제외됐습니다.
네, 이렇게 외국 정부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클린턴 전 장관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이런 기부금을 받은 나라나 기업들과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미국의 정치인들이 선거 유세 활동을 벌일 때 외국인들의 자금 후원 역시 미국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현재 클린턴 재단 기부자 명세서를 보면요. 500만 달러 이상 기부자의 절반 이상이 외국 정부나 외국인들이고요.
네.
예, 100만 달러 이상의 기부자의 3분의 1도 역시 외국 정부나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공화당 의원들은 클린턴 재단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 오만같이 이 인권 문제가 심각한 나라들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있다면서 이 도덕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으로 재임할 당시에 받은 기부금 때문에도 말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미국의 공무원은 외국 정부나 기업, 외국인들로부터 어떤 후원금도 받을 수 없게 돼 있는데요. 물론 클린턴 전 장관이 직접 외국 정부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건 아니고요.
네.
예, 클린턴 재단이 받은 것이었지만 이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예, 클린턴 전 장관은 2013년 국무장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다시 재단 모금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네. 자, 다시 클린턴 재단의 이번 조처로 돌아와서요. 자, 그럼 앞으로 이들 6개 나라 말고 다른 나라는 전혀 후원을 못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건 아니고요.
네.
예, 클린턴 재단이 기업과 비영리 단체 등과 함께 만든 클린턴 재단 산하기관인 클린턴 글로벌 이니시어티브 CGI에 참여하는 건 가능합니다. 클린턴 재단 측은 5월 모로코에서 열리는 이 정기 모임을 끝으로 앞으로는 이 CGI 정기 모임은 외국에서 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자, 클린턴 재단이 그동안 후원금을 공개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클린턴 재단은 그동안 1년에 한 번씩 이 기부자 명단을 공개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예, 이와 관련해서 크레이그 미나시안 클린턴 재단 대변인은 이 새로운 정책에 따라서 클린턴 재단이 앞으로 더 책임 있고 헌신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또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보호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자, 클린턴 재단의 이번 조처 아무래도 이 대통령 선거 출마와 관련이 된 거겠죠?
예, 그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최근 언론들이 클린턴 재단의 기부금 모금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서자 예, 클린턴 재단으로부터 이 조만간 재단 측이 외국 기부금 대상국을 제한할 것이라는 이런 언질들이 있었고요. 또 실제로 클린턴 전 장관도 지난주 대선 출마를 발표한 직후에 이 재단 이사직에서 사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예, 클린턴 전 장관의 이사직 사임 또 클린턴 재단의 이번 발표는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의 대권 행보에 차질이 빚어질까 봐 미리 걸림돌을 제거하는 수순으로 읽혀집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최저임금 인상 운동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로 이 패스트푸드점, 그러니까 속성 음식점을 중심으로 시작됐는데요. 이 최저임금 인상 운동이 이제 임금 인상 운동을 넘어서 사회정의 운동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어제 4월 15일 미 전국 230여 개 도시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크고 작은 시위가 있었습니다.
네.
예, 어제 시위는 뉴욕, 미시시피, 애틀랜타,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 이 주요 도시에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속성 음식점이죠. 맥도날드 앞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됐습니다.
네.
예, 많은 패스트푸드점 종사자들은 어제 하루 파업을 하고 시위에 참여했고요. 또 대학생들과 시민운동가들도 이 시위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시위자들의 요구는 뭔가요?
예, 현재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7달러 25센트인데요. 이걸 15달러로 인상하라는 겁니다. 이번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서비스 노동자 국제연대는 이 운동을 Fight for 15, 15달러를 위한 투쟁이라고 이름 붙이고 어제 그러니까 15일을 전국적인 시위 날로 정했습니다.
네.
이 15일은 미국의 세금 마감일이기도 합니다.
예. 자, 원래 이번 운동이요. 맥도날드나 버거킹, 웬디스 같은 이 속성 음식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자고 시작된 거였죠.
예, 맞습니다. 지난 2012년에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 서비스 노동자 국제 연대의 주도로 임금 인상 요구가 시작된 건데요.
네.
예, 같은 해 뉴욕 맥도날드점 종업원 파업에 200여 명이 참가하면서 언론에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시위 지역도 확대되고요. 대상도 확대되면서 월마트 같은 대형 소매점 종사자, 공항 노동자, 일용직 근로자 같은 이 전반적인 노동자 처우 개선 목소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움직임에 힘입어서 일부 주에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애틀 시 정부의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을 9달러 32센트에서 15달러로 올렸고요.
예.
예,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시도 12달러 12센트로 인상했습니다. 이곳 워싱턴 DC도 9달러 50센트로 올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임금 인상의 운동의 도화선이 된 이 패스트푸드 업계의 입장은 어떤가요?
예, 이번 시위와 관련해서 자신들은 종업원들이 평화적으로 시위를 할 권리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임금 인상에 있어서 이 맥도날드사는 이달 초 각 지역별 법정 최저임금보다 1달러 더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업원들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하겠다고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조처는 가맹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예, 스티브 이스터브룩 맥도날드 최고 책임자는 최근 시카고 트리븐지에 기고한 글에서 이번에 인상 조치를 계기로 맥도날드사가 보다 현대적이고 진보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최저임금 인상 요구가요. 오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죠.
예, 맞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이 이번 주에 이 많은 미국의 가정들이 재정적인 곤란을 겪고 있는 반면에 대기업 최고 경영자들의 연봉이 이들보다 300배는 더 많다는 건 공평치 않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네.
예,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힐러리 전 장관이 거액의 강연료와 출판료 등을 받은 것을 비판하면서 힐러리가 그런 비난을 할 자격이 과연 있느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직업이 뭘까요? 또 반대로 가장 싫어하는 직업은 어떤 걸까요? 이에 대한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들어보죠.
예, 미국의 구인 구직 정보 인터넷 업체인 커리어 캐스트가 해마다 미국에 있는 다양한 200개 직업의 순위를 매겨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이 200개 직업 가운데서 신문 기자가 200위, 그러니까 꼴찌로 뽑혔습니다.
네.
예, 그 밖에 사진 기자가 195위, 언론 편집이 137위 등 주로 언론 종사자들이 인기 없는 직업군에 포진했습니다.
네. 순위를 매기는 기준이 있을 텐데요.
예, 커리어캐스트는 미국 노동부의 고용통계 분류 기준에 따라서 해당 직업의 소득, 전망도, 업무 환경, 직업 부담감, 또 육체적인 피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를 해오고 있는데요.
네.
예, 신문기자는 지난해 조사에서도 199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지난해 맨 꼴찌를 했던 벌목공은 올해는 신문기자와 자리를 맞바꿨습니다. 한편 올해의 순위에서 최고의 직업은 보험계리사가 꼽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신문기자가 최악의 직업으로 꼽힌 이유가 뭘까요?
예, 우선 이 업무나 업무로 인한 부담감에 비해서 월급을 많이 받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큽니다. 어떤 기자들은 아주 위험한 곳을 취재해야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예, 언론인 보호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한 해만도 61명의 기자들이 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불규칙한 생활 또 과중한 업무 부담감이 이 신문 기자라는 직업에 대한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신문 사업 자체가 이제 사양길을 접어들었다는 얘기도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문 기자는 직업이 아니라 열정이다 이런 말로 어필하기도 하지만
네.
예,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와닿지 않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문 기자들은 좋은 기술을 이용해서 다른 직종으로 전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진단도 하고 있는데요.
네.
예, 신문 산업의 위기론이 나온 건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번 결과는 미국의 신문 사업이 어느 정도 위기에 처했는지 잘 보여주는 결과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미국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낙제 학생 방지법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에 미국 상원이요, 미국 교육 정책의 핵심인 낙제 학생 방지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법안을 상정하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이 낙제 학생 방지법 어떤 법인가요?
네, 낙제 학생 방지법은 영어로 No Child Left Behind Act라고 하는데요.
네.
이 말 그대로 뒤처지는 학생이 한 명도 없도록 하자는 법입니다. 지난 2002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에 발효된 이 법안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우선 기초 과목의 연례평가를 하는데요. 전국 공립학교 3학년에서 8학년 학생들은 매년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 한 번 더 읽기와 수학 표준고사를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인종과 소득, 장애, 그리고 영어 미숙자별로 분류해서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했는데요.
네.
보고서에는 시험 성적은 물론이고 또 학교 평균과 교사 평가 등이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만약 학생들의 성적이 저조하면 해당 학교와 교육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깎이는 등 제재를 받게 되고요. 또 학생들의 성적이 계속 떨어질 경우 해당 교사는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네,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학교와 교사가 바짝 긴장을 해야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통 낙제를 하는 학생들은 흑인이나 중남미계 또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은데요. 이 낙제 학생 방지법은 바로 이런 소수계 학생들이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성적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얘기만 들어서는 상당히 이상적인 법인데 하지만 이 낙제 학생 방지법 법이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되어 왔었죠.
네, 맞습니다. 그 논란이 된 이유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요.
네.
우선 매년 치르는 표준고사의 경우 학생들을 똑같은 시험으로 평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느냐 그런 논란이었습니다. 똑같은 잣대로 학생들을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아, 그리고 표준고사를 치르게 되면 시험 성적을 잘 받기 위한 교육이 될 텐데 이는 다양한 경험과 실험을 중요시하는 미국 교육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네, 특히 학생 성적으로 교사를 평가를 하다 보니까 교사들의 불만도 적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낙제 학생 방지법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 학생의 실력이 얼마나 늘었느냐가 아니라 절대적인 시험 점수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어느 교사가 5학년을 가르치고 있는데 읽기 실력이 1학년 수준밖에 안 되는 학생을 4학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네.
이 교사는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고 칭찬받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 낙제 학생 방지법에서 보면 이 교사는 학생의 수준을 5학년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못했으니까 능력이 모자란 교사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자, 바로 이런 압박감 때문이겠죠. 이 낙제 학생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성적 조작과 또 추문도 몇 차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최근 미 남부 조지아주 애틀랜타 지역의 공립학교 전직 교장과 교사, 교직원 등 11명이 무더기로 유죄 판결을 받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정부 보조금과 성적에 따른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지난 2001년부터 10년 동안 오답을 고치거나 학력평가 시험에 학생들에게 답을 알려주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는데요.
네.
이 낙제학생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이런 추문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낙제 학생 방지법이 교사 직무 평가와 학교 예산 지원을 학생 성적과 연계시키면서 이와 같은 성적 조작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낙제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한 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을 낳은 건데요.
네.
그래서 법을 고치려는 움직임도 여러 번 있었죠.
네, 원래 의회는 낙제 학생 방지법을 지난 2007년에 개정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하면서 계속 무산됐고요.
네.
일부 주가 낙제 학생 방지법에 반기를 들면서 결국 낙제 학생 방지법에서 방지법의 일부 조항에서 제외되는 주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이 오바마 정부가 낙제 학생 방지법이 개정되지 않으니까 또 다른 교육 관련 정책을 병행하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를 위한 각종 항목을 놓고 경쟁을 펼치게 해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교의 지원금을 늘리는 최고를 향한 경쟁 제도, 또 공동 핵심 과목 표준 정책 등을 시행하면서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드디어 이 낙제 학생 방지법을 대체할 초당적인 안이 마련됐는데요.
네.
이번 개정을 주도한 라마 알렉산더 연방상원의원은 만약 낙제 학생 방지법을 개정하는 게 표준평가였다면 미 의회는 7년 동안 낙제를 한 셈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낙제 학생 방지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7년 만에 낙제를 접고 드디어 의회의 책상에 오른 낙제 학생 방지법. 이 개정되는 법이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낙제 학생 방지법에서 연방 정부의 역할을 대폭 줄인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 이 낙제 학생 방지법이 논란이 된 근본 이유도 바로 주정부가 아니라 연방정부가 나라의 교육을 주도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네, 나라의 교육을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미국은 50개 주로 이뤄진 연방국가이지 않습니까?
네.
이 연방정부의 역할과 주정부의 역할이 엄격히 구분돼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연방교육부가 있긴 하지만 연방교육부의 역할이 무척 제한적입니다. 연방교육부는 그 학교나 대학을 설립하지 않고요. 교과 과정을 개발하지도 않습니다. 또 학생의 입학이나 졸업에 대한 요건을 정하지도 않고요. 각 주의 교육 기준을 정하거나 학생들의 수준을 점검하기 위한 시험을 개발하는 일도 없고 또 실시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일들을 각 주와 지방정부 또 공공기관이나 민관기관에서 담당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연방교육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던 공화당 소속의 연방상원교육위원장 또 라마 알렉산더 의원과 민주당의 패티 머레이 의원이 그래서 이번에 이런 변화를 담은 새 법안을 상정한 건데요. 알렉산더 의원은 성명에서 이번 초당적인 합의는 학생들의 학력평가가 여전히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성취도를 높이는 데 있어 무엇을 할 것인지는 주와 지역학교, 교사, 그리고 부모들이 결정하게 하게 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표준시험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긴 하지만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이나 정책은 주정부와 학군이 결정한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3학년에서 8학년까지 그리고 고등학교 때 한번 그 표준시험을 치고요. 그 성적을 인종과 소득, 장애와 영어 미숙자별로 분류해서 보고는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성적이 가장 낮은 학교는 실력 향상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기도 하죠.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성적을 향상시킬 건지는 학교와 학군이 결정하게 됩니다. 또 낙제 학생 방지법에서 표준시험 성적에 따라서 교사들을 평가했던 것과는 달리 교사를 평가를 할 것인지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각 지방 정부가 알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알렉산더 머레이 법안이 상원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첫 번째 걸림돌을 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백악관도 이 초당적인 교육안을 마련하기로 한데 또 환영의 뜻을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의회가 노력하고 있는 만큼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의 학교들이 더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단지 시험을 위한 교육을 하는 데 국한되지 않도록 또 학생들이 수준 높은 기초교육을 받는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했습니다.
네.
국가와 사회 발전의 근본 초석이기 때문에 이 100년 앞을 내다보는 큰 계획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미국의 앞으로 100년을 가늠하게 될 새로운 계획,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낙제 학생 방지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5시 29분 향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미국 50개 주를 가다 이어가겠습니다. 아바의 노래 워터를 감상하시죠.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알라바마, 앨래스카, 애리조나,
아칸사,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커네티컷 and mor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50개 주를 가다 시간입니다. 이 시간 50개 주로 여러분과 동행할 박영석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지난주에는 캘리포니아를 다녀왔는데요. 예, 캘리포니아가 요즘 가뭄 때문에 비상이 걸려있죠.
예, 가뭄이 워낙 극심해서 이 주지사가 주민들에게 강제로 물을 절약하도록 명령을 내린 상태인데요. 요 몇 년 가뭄으로 고생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캘리포니아는 워낙 비옥한 땅도 많고 기후도 좋아서 사람들이 살기가 사실은 아주 좋은 곳입니다.
네.
예, 실제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또 가장 잘 사는 주가 바로 캘리포니아죠.
네. 그래서 흔히 아메리칸 드림 하는 것처럼 캘리포니아 드림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 어디로 떠나볼까요?
예, 오늘은 미국 중서부에 있는 주인데요. 콜로라도 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출발하시죠. When it's spring time in the Rockies, I'll be coming.
Back to you. 유럽의 알프스 산맥이 있고 아시아의 히말라야 산맥이 있다면 북미 지역에는 로키 산맥이 있다. 로키 산맥은 저 북쪽 캐나다에서 시작해서 미국을 거쳐 남쪽 멕시코에 이르는 북미 대륙의 등뼈다. 콜로라도는 총 길이 4,500km에 이르는 이 거대한 산맥의 중간쯤에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로키 산맥은 미국을 동부와 서부로 분리하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다. 콜로라도는 로키 산맥의 서쪽에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When it's spring time in the Rockies. 북미 대륙을 가로질러 남으로 남으로 달려 내려가는 로키 산맥의 수많은 봉우리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도 콜로라도에 있다. 콜로라도 엘버트산 높이는 해발 4,400m다. 백두산 높이가 해발 2,750m쯤 된다고 하니 이 엘버트산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산봉우리들마다 군데군데 만년설을 볼 수 있다. 이 만년설이 녹아 흘러내리면서 곳곳에 수많은 호수를 만들고 마을을 만들어 탄생한 게 콜로라도다. 콜로라도 사람들은 로키산맥의 수많은 봉우리들을 이용해서 여름에는 하이킹, 겨울에는 스키를 즐길 수 있게 했다. 검준한 로키산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그 짜릿함에 한번 맛들리고 나면 어느새 겨울만 되면 스키를 타러 가려고 짐을 꾸리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콜로라도주를 대표하는 운동경기가 스키와 스노보드라는 말에는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콜로라도 관광국 리디아 챙 공보관의 설명을 들어보자.
The Colorado state, the state sports in Colorado are skiing and snowboarding. So a lot of those people are they're well known in their sport.
콜로라도 주를 대표하는 운동 경기는 스키와 스노보드입니다. 올림픽 출전 선수들, 미국의 전설적인 스키 선수들이 콜로라도에서 배출됐습니다.
로키산이 콜로라도 사람들에게 준 혜택은 또 있다. 바로 온천이다. 세계 최대의 유황온천도 콜로라도에 있다. 저 멀리 만년설을 바라보며 스키로 뻐근해진 몸을 무럭무럭 김이 나는 뜨끈한 온천에 담그노라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을지도 모르겠다. 산 골짜기 골짜기를 한 발 한 발 천천히 건너라면 하얗고 보라색 예쁜 꽃이 군데군데 눈에 띈다. 조용하고 수줍어도 보이는 꽃잎. 얼핏 연약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 꽃의 이름은 어울리지 않게 매발톱꽃이다. 꽃잎 뒤쪽으로 보이는 꿀주머니가 매발톱처럼 안으로 구부러져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매발톱꽃은 콜로라도주의 꽃이라고 콜로라도 관광국 리디아 챙 아시아 담당 공보관은 말한다.
The state flower is the columbine. And it's not just any columbine. It happens to be the Rocky Mountain columbine, which is found only at high elevations in the Rocky Mountain region.
콜로라도주의 꽃은 매발톱꽃입니다. 하지만 그냥 연이 매발톱꽃과는 달라요. 로키산 매발톱꽃이죠. 로키산 지역에서만 사는 꽃입니다. 매발톱꽃을 우리 콜로라도주를 대표하는 꽃으로 고른 건 사실 아이들이에요. 1899년의 일인데요. 하지만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 건 그로부터 몇 년 후였습니다.
콜로라도주의 나무는 푸른 가뭄비 나무인데 이 역시 학생들이 선정했다는 건 흥미로운 일이다.
Our state tree is the blue spruce. It, again, the funny thing is that the blue spruce was also chosen by.
푸른 가뭄비 나무인데요. 이 푸른 가뭄비 나무도 콜로라도 주의 학생들이 주를 대표하는 나무로 선정한 겁니다. 이 푸른 가뭄비 나무는 1862년에 처음 콜로라도주에서 발견됐습니다. 은 가뭄비 나무라고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나뭇잎의 색깔이 짙은 녹색에서 햇빛을 받으면 푸르고 은빛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높은 고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색깔이 바뀌는 것이라고 해요.
또한 리디아 첸 콜로라도주 관광국 홍보관은 콜로라도의 자랑거리로 비행 분야를 꼽는다.
We also do a lot of aircraft parts. In Colorado, we have the Air Force Academy, and that is in Colorado Springs. So, yes, we there's a very large
미국 공군 사관학교가 콜로라도에 있습니다. 1950년대에 세워졌는데요. 원래는 콜로라도주의 주도인 덴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콜로라도주 스프링스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또 덴버 국제공항은 미국에서도 가장 큰 공항이죠.
하늘에 관심이 많아서일까? 50개 주 가운데 UFO 미확인 비행물체를 가장 열심히 연구하는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콜로라도주이기도 하다.
네, 콜로라도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콜로라도라고 하면 사실 이 콜럼바인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예, 지난 1999년 4월 20일에 일어난 일이니까 이제 다음 주면 16주년이 되네요.
예, 벌써 10년도 전의 일인데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몇몇 장면은 눈에 선하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예, 이 콜럼바인 고등학교에 다니던 그 두 명의 남학생이 총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 학생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한 사건이었죠.
네.
예, 당시 학생 12명 또 교사 한 명이 죽고 20여 명이 다치지 않았습니까?
네.
네, 폭발물까지 설치했는데 다행히 폭탄은 터지지 않았지만 이 폭발물까지 터졌으면 사상자가 수백 명은 됐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이 사건을 저지른 두 명의 학생은 결국 자살을 했죠.
네, 자살한 두 사람의 사체를 보니까 이 폭발물로 몸을 감싸고 있었다고 해서 큰 충격을 안겨줬었는데요. 더구나 이들이 범행을 저지른 날로 4월 20일을 택한 게 이 독일의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의 생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게 밝혀져서 또 한 번 충격을 안겨줬었죠.
네, 특히 이 콜럼바인 사건은요. 미국 사회의 그 학생들 간의 집단 따돌림, 괴롭힘, 또 폭력적인 음악이나 게임에 어떤 해양 문제가 처음으로 드러난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죠.
맞습니다. 이전에도 물론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만 이 사건은 청소년이 벌인 최초의 대량 학살 사건이었고요. 이후에 벌어진 수많은 총기 난사 사건의 원형처럼 여겨지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네. 예, 아까 콜로라도주의 꽃이 콜럼바인 매발톱 꽃이라고 했는데 그럼 콜럼바인 고등학교도 그러니까 꽃 이름이었군요.
예, 맞습니다.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자, 이번에는 동전으로 보는 50개 주 시간입니다. 미국의 25센트 동전 속에 각 주를 나타내는 상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를 가장 대표하는 것이라고 하겠죠. 자, 그럼 콜로라도 주의 동전에는 뭐가 새겨져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가 소개해 주시죠.
네, 콜로라도의 25센트 동전에는 로키마운틴 국립공원과 컬러풀 콜로라도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앞에서 들으신 대로 콜로라도 동전에 로키산 국립공원이 새겨져 있는 건 당연할 테고요. 예, 콜로라도 관광국 리디아 챙 씨의 설명 더 들어보시죠.
Colorado state, it became a state, the 38th state, shortly before the ratification of the 100th year celebration. So we are kind of just known as the We are known as the Centennial State.
네, 콜로라도는 미국이 독립한 지 100주년이 되는 1876년에 연방정부의 38번째 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센터니얼 주라는 별명도 갖고 있어요. 컬러풀 콜로라도, 우리 주의 구호입니다. 황야나 사막이 많은 이웃 주들과 비교하면 이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산봉우리들의 빼곡히 차있는 나무들의 색감은 마치 양탄자를 깔아놓은 것처럼 아름답습니다. 덴버는 콜로라도주의 주도예요. 미국의 유명한 가수 존 덴버는 원래 우리 콜로라도주 사람은 아닌데요. 덴버시를 너무나 좋아해서 이름을 바꾼 건 아주 유명한 얘기죠.
Alabama and Alaska, Arizona, Arkansas, California.
네, 미국 50개 주를 가다 콜로라도 주에게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동부 커네티컷 주로 여러분 안내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박영석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의 용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오늘의 영어 표현은 ears are burning. Ears are burning입니다. 오늘 we'll be learning what ears are burning means.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Hey, I saw your friend Anna yesterday. She was telling me about your birthday party and she said that it was the best party that she had been to all year.
Wow, that's why my ears were burning.
에밀리는 재키에게 Hey, I saw your friend Anna yesterday. 어제 내 친구 애나를 봤어. She was telling me about your birthday party. 걔가 너 생일 파티 얘기를 하더라. And she said it was the best party that she had been to all year. 그러면서 자기가 1년 내내 갔던 파티들 중에서 최고였다고 하던데 라고 얘기하니까 자키는 Wow, that's why my ears were burning. 아, 그랬구나. 그래서 내 귀가 간질간질했구나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Now let's listen to a portion of today's conversation.
She was telling me about your birthday party and she said that it was the best party that she had been to all year.
Wow, that's why my ears were burning.
네, 오늘의 영어 표현은 ears are burning. Ears, E-A-R-S. Ears, R-A-R-E. Are burning, burning, B-U-R-N-I-N-G. Ears are burning이죠. 말 그대로 하면 ears, 귀가 are burning, 탄다, 귀가 불타고 있어가 되는데요. 우리는 보통 누군가가 없는 상황에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마 그 사람 지금쯤 귀가 간질간질할 거야 라고 얘기하죠. 네, 그렇게 뒤에서 얘기를 하면 귀가 간지럽다는 표현이 바로 ears are burning. Ears are burning입니다. 그러니까 if people say my ears were burning, 만약 my ears were burning 이라고 얘기한다면 it means someone was talking about them. But they weren't there to hear about it. 누군가가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해 얘기하는 상황을 가리키게 되겠죠? 네, imagine this situation.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Now, someone is talking about you in another place and not here. 지금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여러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면요. 어째 귀가 좀 간질간질 하신가요? 네, 오늘의 영어 표현, ears are burning.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Hey, I saw your friend Anna yesterday. She was telling me about your birthday party and she said that it was the best party that she had been to all year.
Wow, that's why my ears were burning.
오늘의 영어 표현, ears are burning. 남들이 자기에 관한 말을 하는 듯해서 귀가 가렵다. Ears are burning.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이었습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Yeah,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도록 하죠. Gloria Estefan의 노래 1, 2, 3 골랐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크림반도를 점령한 러시아 당국이 현지 TV 방송인 ATR 방송을 폐쇄한 것을 강력히 비난합니다. ATR 방송은 타타르 언어로 방송하는 마지막 독립방송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QHA 통신사, AVDET 신문사, 그리고 Made in FM 방송국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ATR 방송은 현지에서 소수민족인 타타르 언어로 방송하는 유일한 방송으로 2014년 3월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에 반대했습니다. 방송 폐쇄 전에 이 방송국 프로그램의 60%는 러시아였고 35%는 타타르어, 그리고 나머지 5%는 우크라이나어로 이뤄졌었습니다. 이 방송국이 폐쇄된 공식적인 사유는 방송 재등록상의 실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ATR 방송의 시브켄 메메토프 국장은 자신들이 병합 이후 러시아 당국을 비판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ATR 방송은 러시아 병합 이후 식량 부족과 세계 2위인 물가 상승, 그리고 여객선 앞에 길게 늘어선 행렬, 엉망인 도시 기능을 비판해 왔습니다. ATR 방송과 여타 언론 폐쇄는 크림반도에 밀어닥친 언론 자유 탄압의 한 부분입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 병합 이후 1년 이상 타타르인들과 병합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한 언론 공작을 벌여왔습니다. 타타르인들은 차별과 위협을 받았으며 가택 수색을 당하는 것은 물론 정치 조직과 종교기관이 탄압을 받았습니다. 크리미아 주민들이 이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주민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언론 매체를 폐쇄하는 것을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그리고 폐쇄된 언론 매체를 즉각 원상복귀할 것을 촉구합니다.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과 서방주요 6개국 사이 핵협상이 다음 주 재개됩니다. 유럽연합은 오늘 22일부터 이틀간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이란 핵협상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유엔 5개 상임이사국 그리고 독일은 이달 초 합의한 잠정 합의를 토대로 6월 말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하게 됩니다. 한편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란과 한 차례 건설적인 회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이란의 핵활동을 감시하는 노력은 계속됩니다. IAEA는 조만간 이란과 몇 차례 회담을 더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6일 러시아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TV로 생중계된 인터뷰에서 러시아 경제가 2년 안에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루블화가 안정세를 되찾고 전문가들도 러시아 경제가 최악은 벗어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중앙은행은 자국 경제가 올해 최대 4%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유가 하락과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 경제가 침체기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는 16일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인도군은 이날 동부 오디샤주 휠러섬에서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아그니산 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아그니산 미사일은 사거리 3,000km로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를 모두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1.5톤 무게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고 길이 16m, 무게는 48톤에 달합니다. 또 이 미사일은 2단 고체 로켓으로 구성돼 있고 철로를 이용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파키스탄은 사거리 1,300km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가오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가 출범 준비 일정을 확정하고 본격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중국관영 인민일보는 AIIB가 오는 6월 말까지 운영 일정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4, 5월 중에 운영 규정 초안을 마련해 6월 중에 확정하고 올 연말 이전에 정식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아시아 지역 37개국을 포함해 57개 창립회원국의 지분 협상도 진행됩니다. 앞서 중국 재정부는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57개국이 AIIB 창립회원국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AIIB는 아시아 지역의 사회기반 시설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금융기구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16일 수천 명의 군중들이 모여 최근 반이민 폭력 사태로 5명이 숨지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데 대한 항의 집회를 가졌습니다. 4천여 명의 시위대는 이날 더반 시내를 행진하며 외국인 혐오주의는 철폐해야 하며 아프리카가 단결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이 행사에는 주민들과 학생들, 지역의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하네스버그 외곽에서는 외국계 상점들을 공격하는 등 반이민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경찰이 고무탄과 최루가사를 발사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반이민 폭력 사태는 당초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에서 이주해온 외국인 상점들을 주로 겨냥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양상은 모든 아프리카 이주 외국계 상점들로 확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주민들은 폭력 사태를 피해 군인들이 보호하는 수용시설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실업률과 빈곤 수준이 높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외국인들이 남아공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6일 학생 등 3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여객선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아 전국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수학여행에 나섰던 학생들을 한꺼번에 잃은 단원 고등학교가 있는 경기도 안산에서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또 사고 현장에서 가까운 전라남도 진도 팽목항에는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밤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 kHz로 방송됩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